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케빈 워시가 어떤 배경을 가졌고, 최연소 연준 이사가 되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어떻게 연준을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인물 스토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그 의중을 해석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정보니까 지난 영상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워시가 경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 의장이 될 경우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워시는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워시의 정책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플레이션부터 막아야 한다. 근데 연준이 다른 곳에 한눈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너무 이것저것 다 달성하려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핵심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워시가 양적 완화를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워시가 보기에 양적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선택이었던 거죠. 전통적인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는 정부나 연준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연준이 시장 유동성을 주입한 정책이니까 워시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연준의 역할을 물가 안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뒷전으로 버려두고 시장을 부양하는 그런 후순위의 임무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워시가 말한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워시는 자산 인플레이션까지 포함해서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연준이 저금리와 QE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면 그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기보다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먼저 흘러들어가면서 자산 가격을 부풀린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이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이라는 경제의 양대 축에서 워시는 양적 완화가 이둘 사이의 균형을 깼다고 평가를 합니다.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근로자들, 젊은 청년들은 임금 상승 속도가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빈부 격차에 그대로 노출이 됐고, 예전의 미국 가구들처럼 집을 사서 넉넉히 노후를 꾸리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결국 워시가 보기에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였 어떤 셈입니다. 이것은 배센트의 비유와도 공유가 되는 관점인데요. 배센트 역시 연준이 시장에 깊숙하게 개입하면서 자산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특히 집값을 부채질했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발언들의 행간을 살펴보면은 트럼프한테 연준 의장으로 지명받기 위한 일종의 자기 PR, 자기 홍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도 금융시장이 비대해지면서 평범한 미국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니까 이런 트럼프에게 나도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어필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러한 인플레이션 경계론의 연장선에서 워시는 현재 연준이 진행 중인 RMPS에도 비판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RMPS는 제가 지지난 시황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연준이 단기채를 매입해주면서 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지 않게 방지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 역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확장시키죠. 그래서 워시의 시각에서 보면 대차대조표 확장은 곧 유동성 주입이고, 유동성 주입은 곧 인플레 압력이기 때문에 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계속 늘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서 자산시장만 배를 불리게 만들고 빈부격차는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해야 오히려 실물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워시가 극단적인 매파적인 사람이냐? 그럼 지금 오히려 워시가 의장이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해서 무조건 자산 가격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언뜻 들으면 이게 되게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금리를 인하하면 마찬가지로 인플레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워시만의 독특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워시가 말한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차대조표의 축소가 핵심이라는 것인데요. QT를 재개해서 대차대조표를 먼저 줄이면은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워시는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줄이면은 금리를 크게 인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모기지 금리도 낮추면서 가계가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연준이 보유한 국채나 MBS를 시장에 매각하거나 혹은 만기 도래했을 때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 환경은 빡빡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은 워시가 바라는 대로 인플레이션도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금리 인하를 해서 일반 가계와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워시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워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윤전기를 조금 더 조용히 돌리면 오히려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표현하면은 지금 대차대조표를 계속 윤전기를 막 엄청 시끄럽게 틀어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장기 금리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워씨는 재무부와 협력하면서 시장과 잘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대차대조표를 무려 2조 달러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지금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약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 가까이를 줄이겠다는 굉장히 과감한 구상이죠. 이렇게 금리를 내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단기금리는 하락하고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높아지면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게 되는데요. 보통 은행들은 단기로 자금을 빌려서 장기로 자금을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스팁하게 커지는 환경에서는 이 예대 마진에서 큰 폭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은행들은 대출을 늘리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가게나 혹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흘러가면서 실물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AI를 비롯한 테크 기업들은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통화 환경의 물꼬를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아니고 실제 생활 경제로 유동성이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연준이 지난 20년 동안 고수해온 방향에서 선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워시의 입장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시의 시각에서 보면은 버냉키부터 옐런 파월을 거치면서 국채나 MBS 같은 것들을 매입하면서 대차대조표를 키워왔는데 그 상태에서 금리까지 내리게 되면은 돈이 실물 경제가 아닌 자산 시장으로 흘러간다. 그게 아니고 순서를 바꿔서 대차대조표를 먼저 줄이고 금리를 낮추면은 자산 인플레이션 없이 실물 경제만 부양할 수 있다. 그것이 워시의 주장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워시가 말한 것처럼 막대한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QT를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냐? 아마 당장 불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 자체가 워낙 막대한 규모라서 현실적이지도 않고 연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결정적으로 트럼프 중간 선거 이걸 하게 되면 악재 중의 악재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워시가 본인이 주장한 것을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연준 내부에는 워시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미드나 로건 같은 경우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줄여야 한다면서 워시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설령 워시의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줄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대세의 변화는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RMPS를 좀 더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차대조표를 늘리는 속도를 조절하기만 해도 GDP가 성장하니까 GDP 대비로는 연준의 자산 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러면 지난 20년처럼 연준이 돈을 풀어도 자산시장만 부양되고 실물경제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흐름은 제동을 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워시의 모든 정책 구상은 인플레이션 경계라는 하나의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양적 완화 반대, 대차대조표 축소 주장,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 지지, 언뜻 보면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이는 이 입장들이 대차대조표를 늘려봐야 진짜 실물경제는 도움이 안 된다, 인플레와 빈부격차만 자극한다, 오히려 대차대조표는 축소하고 금리를 낮추면서 실물 경기를 부양하자. 그런 일관된 논리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논리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은 워시가 실제 의장이 돼봐야 검증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워시가 의장이 되면은 당장 시장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인 식의 충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중간선거, 2027년부터는 트럼프와 좀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독자 노선을 걷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밸리 라이브 때 중간선거 끝나면은 AI 버블이나 여러 가지 자산시장에서 폭락이 올 수 있다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워시가 의장이 되면은 다들 이제 중간선거 이후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27년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다뤘지만 이 연준 이사 시절에도 다른 연준위원들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아예 때려치고 나올 정도로 강단이 있는 인물이고 어차피 부나 명예 측면에서 누구의 눈치를 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통화정책의 방향타를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은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향후 연준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연준과는 완전히 상반된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코비드 이후에 여러 유튜브에서 그렇게 만연했던 경제적 자유라든지 저금리 시기에 자본소득의 그런 환상,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리와인드 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워시가 재무부와의 공조를 매우 강조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도 워시가 연준이 성장과 고용의 책임을 다 행정부에서 가져가 버리면서 정부를 해이하게 한다고 비판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연준이 경제의 주역이 될 필요가 없고 재무부 같은 정부 부처들이 오너십을 가질 수 있게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뜻도 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워씨가 주장하는 게 1951년에 재무부와 연준이 협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1951년 3월에 체결되었던 원래 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서 차입 비용을 낮춰달라는 이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서 연준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던 체제를 종료시켰던 협정입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물가 안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워씨가 지금 이 1951년의 협정을 말하는 것은 결국은 재무부와 연준이 합의를 해서 연준의 역할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연준은 물가 안정과 재정적자 확대 억제 라는 핵심 임무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여러 번 이제는 통화정책의 시대에서 재정정책의 시대로 마켓 레짐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워씨는 오히려 그런 변화를 긍정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워씨는 재정정책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위험은 위험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게 중앙은행이 사실상 재정정책의 영역까지 가져가 버리는 이 통화지배 통화지배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베센트와도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워씨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재무부와 연준의 역할 조정에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이 메인이 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발을 맞추면서 베센트와 협의를 통해서 대차 대조표만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그런 온건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27년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절망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희망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워씨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냐. 일단 대차 대조표와 관련된 연준 정책들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RMPS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연준의 기조를 플로어 시스템에서 코리도 시스템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는지 같은 것들이 시장의 초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RMPS 속도가 느리다면 시중의 그런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함께 그리고 크게 오르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동성 쪽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임 의장이 취임하면서 레짐이 교체되는 과도기에 시장은 이 신임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응수 타진을 할 것이고 그럴 때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그런 의중이 불일치하게 될 때는 일시적으로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중간중간 커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섹터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시의 구상이 실현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커질 경우에 금융 관련 업종들에게는 부분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겠고 아울러 은행들에게 직접 자금을 조달받는 그런 실물 경제 기반의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메이저 인덱스에 비해서 언더퍼폼을 했던 러셀, 그런 중소형주 그런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다만 반대로 대차 대조표가 축소된다든지 RMPS의 추세가 둔화될 경우에는 단기 자금 시장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중소형 은행 같은 군소금융기관들에게는 직격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지금 아직까지 케빈 워씨가 지명되지도 않았고 지명되더라도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워씨가 무조건 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김칫국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지금 큰 확률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씨가 만약에 지명된다면 그런 부분을 시나리오에 놓고 대비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 그런 시장 개입의 범위, 그리고 재정정책과의 관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목해봐야 한다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흘러가는 상황이 변해서 다른 사람이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케빈 워시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요즘 한창 핫하신 이 중소기업 중앙회의 성상현 부부장님과 매크로 관련 대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성상현 부부장님은 이 벨리 플랫폼의 커뮤니티에서 레오성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 안에 매크로 비욘드라는 벨리 스페이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벨리 참가자분들은 들어가셔서 정말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상현 부부장님이 이 벨리 인사이츠 쪽 분석 대회에도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논리라든지 또 S&P500이나 이런 구리에 대한 목표가도 제시하시고 정말 좋은 분석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이 벨리 AI 플랫폼의 베이직 플랜을 연결제 하실 경우에 지금 월 24,000원에 구독할 수 있는 신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고요. 이번 주에는 또 홍진채 대표님의 투자 거장 시리즈가 아카데미에 론칭이 됐습니다. 세스클라만, 뭐 워런 버핏, 미너비니, 하워드 막스 등등 20명이 넘는 거장들에 대해서 무려 77개 영상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월 2만 원대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시면 적어도 구독료의 한 10배 이상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에 추가적으로 24만 포인트도 증정해드리는 게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조하셔서 한번 가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도 이런 콘텐츠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